성경 속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배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해당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꽤 복잡하지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변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길로 결국에는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린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요즘 살기가 너무 속이 상해서 힘이 듭니다. 속상한 것이 많은데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이슬람도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에서 모두 숭배하는 인물이 성경 속의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저는 권력과 돈 때문에 전쟁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죠. 백성들은 원하지도 않고 피해만 봅니다. 참 표면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교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른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즉 오늘날 이락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여호수아서에서 알려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생소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문헌 가운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고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우상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 곡식을 갖고 와가지고 이 우상에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더니 조그만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엊그제 만든 우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갖고 온 곡식을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몇 시간 후에 아버지가 돌아와서는 노발대발입니다. 이게 가게가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설명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곡식을 갖고 와서 제가 우상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조그만 우상들이 다 일어나더니 서로 싸우고 우리 집 가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저기 큰 우상이 뚜벅뚜벅 내려오더니 그 다른 우상을 다 제해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그 재물을 자기 손에 딱 갖고 지금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아버지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엊그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들인데 뭔 우상들이 싸움을 한단 말이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씩 웃으면서 아버지 진실을 알고 계시군요. 아버지가 머쓱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말하면서 그 우상을 팔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꼬마 아브라함은 그걸 이미 간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 가족이 북쪽에 있는 하란이란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마 하란이 저 위에 있고요. 하란 돈벌이도 잘 되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면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무작정 믿고 무작정 따라 길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처럼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엎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살다 보면, 믿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 대충대충 누가 하겠습니까?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있었을 겁니다. 가능성을 보셨을 겁니다. 아무나 찾아가셨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이 우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하고 행동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오는 길에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어떤 신이세요? 도대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GPS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다 온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거죠. 아브라함은 곧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데로 옮겨서 그곳에 짐을 풀고 정착합니다. 베델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 땅에 도착했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었으면 정말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재난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 가면 잘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곳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자리를 잡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제 살만한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집트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지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일찍 잃은 조카 롯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책임감도 크고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죠. 나중에 바뀝니다.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오늘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집트는 제국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저 이집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거긴 더 위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시스터,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사라의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남의 아내를 취하는,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이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오빠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 시스터를 데려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이런 거 줄 테니 너희 누이를 나에게 다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비겁한 행동이지요. 그만큼 삶의 여정이 거칠었다. 그만큼 힘든 곳에 내려갔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라를 이집트 왕 바로가 데려갑니다. 대신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예까지 엄청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오빠인 줄 알고요.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됐네요. 갑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좀 찌질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치십니다. 화들짝 놀란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인데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 역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맹세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아주 이기적으로 카멜레온처럼 변합니다.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내를 시스터라고 말하고 팔아버리는 아브라함을 보니 무섭습니다. 남편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이 말한 팀쉘이라는 말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셨지만 인간은 팀쉘 그 자유의지 책임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인을 봐도 그랬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믿어주십니다. 인간이 잘해서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통뿐이 아니십니다. 3절과 4절인데 제가 읽을까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혔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열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또 예배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지요. 하나님은 물론 아내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염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염없이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 사라를 꼭 안아주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아내한테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될 때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은 물론이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조카 롯도 부자가 됩니다. 롯의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정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 일어난 분쟁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도 옆에 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그들의 비난을 또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 서로 갈라서자. 이제 같이 있지 말고 서로 독립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요. 야단칠 수 있었어요. 위협할 수 있었어요.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조카 롯의 일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다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충분한 힘이 있었고 충분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대화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풀어나갔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고대 사회에서 결정권은 연장자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높은 사람이 갔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관습인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실수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어요. 또 믿음을 넘어서 아브라함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성품이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조카는 눈을 쭉 풀어서 훑어보더니 물이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좋은 곳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택한 곳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았지만 불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눈앞의 이익을 챙긴 거지요. 나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는 모압과 암몬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집니다. 세상에서 지금 좋은 것이, 우리가 보기에 지금 좋은 것이 끝까지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심란했을 것입니다. 털썩 주저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소개한 세례 요한이라든가 모세와 같은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그 정도로 이 세상 것을 초월할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도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멍하니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허전할 때 찾아오십니다. 외로울 때 찾아오십니다. 정말 교회 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밤 10시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서 앉아 계십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 꼭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았습니다. 마음이 힘들지요. 힘듭니다. 왜? 우리도 인간인 고로. 누군가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롯은 아무 생각 없이 가장 좋은 것을 택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지요. 인간인데요. 하나님은 그럴 때 꼭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 슬그머니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시지요.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횡으로 걸어보고 종으로 걸어보고 그 땅을 다 밟고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400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참 길어요. 참 길어요. 하나님도 참으시지만 우리도 오래 참을 필요가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배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 하나 있습니다. 좋은 땅은 롯에게 양보한 후입니다. 마음이 허전했겠지요. 불평이 나올 만도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호모 아도란스, 예배자 인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초기 행적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곳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무섭고 우선 내가 살고 싶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가라고 나서 좋은 일을 하고 나서 허전한 마음, 약간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일을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배했고 정착하자 예배했고 이집트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네 번의 예배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예배, 허전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오늘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식구들 계십니까? 좋은 일 하다가 그만 내 것 챙기지 못해서 허전한 마음으로 오신 식구들 계십니까? 앞길이 막막하니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예배하는 식구들 또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을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